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되고 자유스럽고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근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교회를 어두운 가운데서 건지시고 성경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의 요약을 뽑을 수 있는 이런 교리 문답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성경 전체를 요약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맥을 잡고 눈을 넓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이 문답이 129개가 있다. 네, 129개가 있습니다. 주일은 52주까지입니다. 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윤년이 들어간 거 계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매주일 하나씩 거기에 문답이 있는 걸 다 가르치도록 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은 참 부지런했습니다. 아주 부지런했어요. 그때 제네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시와 같았다 그랬는데 제네바에서 제일 먼저 한 게 고아원 만들고 양로원을 만들었대요. 사회사업을 그리고 도시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시의원이 있으니까 물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의회에서 잔 켈빈이 너무 스트릭트하다고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가 거의 3년인가 귀향을 갔다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 제네바 때 하여튼 그 소셜 그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할까 그게 오늘날도 연구 대상입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예, 그래서 미 대륙의 그 헌법이 만들어지고 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잔 켈빈입니다. 왜? 저기 미국의 그 소위 말해서 파더스라 하잖아요. 파운딩 파더스들이 본받은 게 영국의 자기 조상들 그 본받았거든요. 근데 그 영국의 조상이 퀸 메리, 블라디 메리 피해서 도망간 게 제네바에 도망가서 잔 켈빈 밑에서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퀸메리 죽고 이제 그 풀어지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장학 캐빈한테 배운 걸 다 가지고 가서 그 프렌치로 된 걸 래틴으로 된 걸 다 영어로 번역했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 엄청난 공을 세운 거죠. 장학 캐빈의 사상을 떠나서는 미국 헌법이나 미국 초대 파운딩 파더들의 그 사상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의 제도들지 가장 리폼드의 바탕을 둔 겁니다. 이게 시작부터가.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화란이나 오늘날의 독일 지방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성경 자체가 없으니까요. 기껏 성경이 있다는 게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막 마틴 루터가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랬지만 퍼지지는 못했죠. 왜? 아직까지 독일 전체에 누구의 권한이 있습니까? 교황의 권한이 있으니까 볼게이트 라틴 역이 잘못 말한 거죠. 그게 영감을 받은 책이 아니죠. 그 번역금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영감 받은 거다 딱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교처럼 취급해서 그 번역하면 화형하고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많은 분들이 영어로 번역하다 죽었지 않습니까? 왜? 영국 국왕도 로마 교황 밑에 있는 그냥 국왕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까 교황의 말을 들어야죠. 물론 영국에서 번역하려는 사람들은 1200년대부터 시작돼 1300년대 위클리프장에서 다 잡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뭐 네덜란드나 젊은이나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반인들 라틴말 모르니까 성경을 가질 수 없으니 그야말로 이거 무지 몽매한 거죠. 예배당에 앉아서 성당에 가면 뭐 라틴말로 떠들고 이렇다 앉았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에게 성경이 없으니 성경을 가르칠 방법으로는 요리문답보다도 아름다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이게 자세하게 잘 만들었는지, 우리처럼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원어를 들여다보고 비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주 든든한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자, 이런 위로를 받는다. 2번입니다. 문제 2번이 이런 위로를 받으며 복되게 살다주고 그러면 몇 가지 사실들을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나요? 즉,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도 평안히, 죽을 때도 평안히 복된 삶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의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 지금 은퇴한 교수인 제 친구가 한 2년 전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요즘 이 친구가 그냥 막 남독을 합니다. 남독. 아무래도 학자의 스타일이니까 구원, 영혼, 영원, 부활,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를 단단히 알고 싶다.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가 하니까 막 유튜브에 엄청난 지금 학자들의 세미나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참 거기에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건데 이 구약학자들은 좀 더 아니면 신약학자들이 자기 데설테이션을 쓰고 책을 만들려면은 뭔가 하나 좀 독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정의가 내려지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트집을 잡아서 이게 다른 뜻이 될 수 있다. 이거 책을 만드는 거예요. 예. 네. 그럼 내 친구분이 이런 사람들의 세미나를 들으면은 단순한 용어에 단순한 의미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게. 또 그런 게 혹해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개념이 무엇인가? 아, 이따만한 응? 주위시 트레디션에다가 1세기 그릭 철학에다가 이거를 이런 뜻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은 이런 뜻이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뜻이 아니다 하면은 그게 혹하는 거예요. 그런 책을 쓰기 위해서 600개, 700개 책을 쓴다고요. 부활 하나를 다시 재정의한다고. 이 신약학자들이 이거 미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종교 슈바이처도 그래요. 히스토리컬 지저스로 해서 역사적인 예수를 증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복음은 후대 제자들이 쓴 거지 예수님 자신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슈바이처가 그 휴메너티는 우리가 존경할 수 있지만은 그분의 그 페이스는 우리가 닮아가면 그건 지옥 가는 길입니다. 예. 현실적인 우리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분이. 제자들이 그 포트레이트 한 것이지, 예수님 자신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리빙스턴은 다릅니다. 그럼 탐험가로서. 근데 슈바이츠는 아주 참 신앙적으로는 독일의 리브럴 한 겁니다, 그분이. 예. 저기 자체가 그렇게 비평학으로 성경 전체를 완전히 구약부터 탁 해보해서 파편을 내버렸으니까요. 요즘 신학학자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재정리를 하는 바람에 센세이션을 하지요. 새롭게 보이죠. 새롭게 보이지만 그게 그 2000년 동안에 일자 무식한 사람들도 이해하던 그 단순한 단어를 고쳐버리는 그러한 말의 장난을 통해서 초신자들이 그렇게 지성적으로 공부해서 깨닫고 싶은 사람들이 단순히 성경을 읽고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아, 이 학자가 말한 이 강의를 들어봐야 정의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요르문답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식할지라도 왜 성경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가장 단순한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인 겁니다. 물론 그 친구 저한테 그래요. 어린애가 부모에게 질문이 많아서 자꾸 질문하지 내가 자네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질문 수준들이 그런 신약학자들의 책이나 이걸 읽고 강의를 자기가 어떻게 나보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소비해야 돼요. 일단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제시를 해줘야 되고 카톡으로 가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메일을 해야 되고 예.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께로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최소한 자기는 그게 아마 뭐라 할까요? 지성의 양심이라고 학자의 양심이라고 할까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다는 거니까 예. 그게 저에게 새로 생긴 지금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이걸 나중에 들을지 모르지만 혹시 듣는다면 양해하시면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보니까 내게 내게 아니고 내 몸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데 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은혜로 자원하여서 영원토록 예수님 위해서 산다. 그것을 나는 위로를 받고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 가진다 했는데 이제 이 2문에서 129문까지가 이 세 가지를 사실을 풀어놓은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실이 뭐냐. 이거는 누구라도 알아야 된다. 어린애라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그런 세미나나 책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찾아낸 게 아니란 거죠. 네. 복음이 식재나 현재나 배운 사람에게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면 그건 야베께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첫째, 나의 죄들과 그에 따르는 비참함입니다. Sin in its misery 그러죠. 죄와 그에 따르는 비참함이 얼마나 크냐. 이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러한 죄들과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벗어났느냐. 어떻게 벗어난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걸 알고 나니까 딱 예수 믿는 순간에 죽여버리지 않고 살려준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 겁니다. 어떻게 감사하면서 서비스로 봉사로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지식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소화가 되지요, 그죠?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거 외우기 좋게 이렇게 했습니다. 3S라고 그랬어요. 첫 번 지식은 sin, 죄에 대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죄에서 건지를 받는 salvation, salvation이 어떻게 내가 그 죄와 그 다른 비참함에서 벗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럼 예수님이 등장하죠. 세 번째는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 순간에 죽여서 하늘로 데려가지 않고 나를 이 세상에 두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신 서비스다 이거죠. 봉사의 삶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S로 외우게 돼요. 네. Sin, Salvation, Service다. 근데 그 서비스의 태도가 불안침, 불평불만하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Grateful, Gratitude, 감사하면서 한다는 거죠. 감사하면서 서비스. 여러분 이거는 어린애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 안심하고 위로받고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복되게 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있는 길은 요 세 가지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저희들이 잘 아는 규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작년 1월에서 3월까지 제가 제자의 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제자가 탈미드다. 복수는 탈미드입니다. 그 레바이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전국에 총 다 합해서 다섯 사람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는 기억나지요? 네. 일자 무식한 팀에서는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고 나머지 예루살렘에 있는 레바이다. 제가 그걸 찾아낸 게 정통 유대계가 얼토당 주의식 아직까지 자기들 레바이의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2000년 지났는데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 족보를. 그래서 1세기쯤에는 누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레바인 둘 중에 하나거든요. authoritative teaching이거나 miracle work이거나 레바이가 그 두 개가 전국으로 인정이 됐을 때 레바이가 되는데 그 족보가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당시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세 사람 갈릴레의 예수님 그 다음에 주대의 그 세 사람과 관계없는 세례요한 그 다섯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미러클과 뉴티칭 두 개를 다 가진 분이에요. 유일하게. 예, 그러더라고요. 미시간에 제가 친하지 않은 분이지만 이분이 또 갤릴리에 가가지고 레바이 스쿨에 가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서 창피를 톡톡히 당했죠. 심리학자로서 자기가 그래도 PhD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레바이 스쿨에 몇십 명이 있는데 날 15살부터 30살까지가 레바이 스쿨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그냥 길에 가서 줄줄 배우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 말로. 자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 2000년 전통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나 그 우리가 일자무식하다는 갈릴리 어부들이 다 그거 외우고 있는 거라고요. 모세오는 당연히 외우고 선지서까지 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일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자들은 제가 말했죠. 유대 쪽에서는 아주 보수적이라서 여자 자체는 학교 문턱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갈릴리는 이 구성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일부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았단 말이죠. 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수로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어요. BC 720년에 열 종족이 잡혀갔어요. 그 아수로를 바벨론이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 종족이 이제 바벨론에 또 복속이 되고 그 다음 130년 후에 580년도에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잡혔어요. 그러니 바벨론에서는 12지파가 다 만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한 지파는 130년 전에 가서 벌써 4세대, 4세대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 유다 말은 다 까먹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 그 말이 원래 갈대아 말로서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모국어가 갈대아 말입니다. 그러니 모국어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후손들이. 히브리 말이 문제가 아니니까. 히브리 말은 파생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 가서 갈대아 말을 다시 배워서 자기 모국어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70년 후에 고레스 왕 때 돌아가라니까 뭐 4만 3천 명 밖에 안 오고 아무도 안 왔어요. 그 열 지파는 안 온 거죠. 그 열두 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만 조금 왔단 말이죠. 나머지는 벌써 200년 이상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라 하나가 벌써 만들어지죠. 미국 200년 역사에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또 300년이 지나서 400년 가까이 돼서 예수님 당시 전에 BC 1세기쯤에 또 많은 바벨론에 살던 그 열두지파 유대인들이 이민을 들어와서 장착한 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주에는 그 신흥 이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그 400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 유대에 왔던 그 이민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생각이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자애라도 국민학교까지는 배워야 된다가죠. 11살까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여자들이 예수님 따라와서 자기 걸 봉사했다 하잖아요. 이분들 성경을 잘 이해를 해요. 유다팀 사람들하고 달라요. 같은 여자라도. 갈릴리가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왜 갈릴리 사람들을 다 제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분들이 훨씬 성경 말씀이 뜨겁고 회당을 그때까지 자기들은 세웠으니까. 왜 유대팀은 성전을 세웠으니까 회당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바그다드에서 그 바빌론에서 회당 속에서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오자마자 진렇게 회당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유대인들과 갈릴리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지금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짐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는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버드는 맞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부부 내 남편이 내 짐이야 뭐 십자가 이런데 짐은 맞지만 십자가는 아니죠. 십자가는 자기 목숨 바치는 게 십자가지 아내 남편 자기 십자가는 아닙니다. 말이 안 되죠. 짐은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지라 했을 때 이 멍에를 유대인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왜? 유대인들 멍에라는 것은 레바의 티칭을 이야기합니다. 레비딕 티칭이에요. 나의 닥터를 이야기한다. 내 티칭을 받으란 거예요. 그대로 받으란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한 이야기가 뭐 우리의 멍에를 지고 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해요. 그 뜻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작년 1월달에 3월달에 설교에서 내가 분명히 한번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하는 멍이란 것은 레바의 입에서 나왔을 때 my ball, my yoke 그랬을 때는 이 yoke는 teaching입니다. 레바이만이 할 수 있는 teaching을 이야기합니다. 예, my teaching은 light이다. It's easy, bearable 그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엉뚱하게 뭐 소 두 개리에 멍에 뭐 가벼운 명에 이건 전혀 아닙니다. 예, teaching이란 것을 그 당시에 제자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이 필요 없었는데 우린 이 설명이 필요하게 된 거죠. 저도 이것을 그 레바이 스쿨에 갔다 온 그 반들란 그분이 이 설명을 해줬겠다 알아낸 거예요. 자기도 그 전까지는 이 멍에를 우리가 보통 알던 멍에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레벤이 티칭이었다는 거죠. 그 2000년 동안 바뀐 뜻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 가르치는 새로운 티칭은 지금 유대에서 가르치는 그 레바이가 레비닉 티칭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뭐 모세 오경에 말하는 그 법대로 하는 그런 티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쉬물없게 한 티칭이다. 볼든이 아니다 이것도. 지금 그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게서 이 티칭을 받는 것의 이 세 가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벗어난 후 어떻게 사는지. 예수님의 삶이 그걸 보여줬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9장 41절하고 15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직접 죄가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밝혀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죄를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은 자기가 어둠에 속해서 어둠이 어둠을 좋아하니까 빛을 피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 요한복음 3장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인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으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왔는데 다 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왔으니까 정죄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정죄가 되어 있어. condemned, under curse 있는데 하나님 아들 오셔서 그분들을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싫다는 겁니다. 왜? 내가 왜 죄가 있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내가 왜 너에게 세례를 받아? 내가 무슨 죄 지은 게 있어? 이 무식한 이것들이나 받아야지.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지러 온 사람들입니다. 너가 무슨 authority로? 여기 바로 authority가 나오거든요. 레바이만 이 authority를 전국적으로 nationally recognized authority를 가지고 있어요. 유다의 세 사람. 그런데 나저렌이라는 나사렛 예수, 여기 세례 요한. 넌 authority를 어디서 받았느냐? 전국적으로 네가 알려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준 것도 아니고 너 무슨 authority를 지금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지금 세례를 주느냐? 우리 보건 너가 세례를 받으라고 정신 나간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이분들이 세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 알아나? 우리는 그 죄가 없으니까 무식한 네 아버지가 뭐 제사장이라도 너가 제사장도 아닌데 너에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게 없어. 이 태도였습니다. 이분들은. 예. 근데 예수님 오시더니 거꾸로 이 세상의 죄를 내가 뒤집었으니 내가 죄덩어리니까 나는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너에게 죄 씻음 받는 표신 세례를 내가 받아야 돼. 이게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야. 그렇게 안 됐습니까? 왜? 자기가 그래야지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가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린 죄인으로서 죽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와서 이걸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죄를 고백해. 그리고 내가 죄 씻음을 받아.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나중에 행동을 옮겨서 죽어. 벌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거야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옵니까? 베드로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옵니까? 빌립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나다니엘이 따라옵니다. 이 여섯 명 제자가 모였을 때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시작됐거든요. 아직 열두 명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해결하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았으니 나의 죄와 그 따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다 이거죠. 내가 이러한 죄들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이제 이게 저희들이 공부해야 될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베드로에게 너희들도 저 사람처럼 말이 어렵다고 제자를 살다가 다 갈 거냐 했더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못 간다. 분명히 말할 때에는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이 됐습니다. 왜?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에 벌을 받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을 믿어버리는 순간에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말은 그분의 직함, 타이틀에 따른 메시아 역할을 한 것을 믿는다. 그분의 하신 미니스트리 사역을 믿는다는 순간에 우리 죄는 두루룩 굴러떨어졌습니다. 왜? 그분에게 하나님이 죄값을 받았으니까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값 받아놓고 우리에게 또 벌을 줄 수는 없지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강조했습니다. 비록 한글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죄값을 치르는 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에 사랑의 채찍은 맞아도 체스타이즈먼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잖아요. 디스플린, 홍계를 받더라도 퍼니시먼, 죄에 따른 퍼니시먼, 죄의 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았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벌받은 예수님을 마치 아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벌받은 게 아직 모자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 용어만은 꼭 유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는 채찍밖에 없다. 히브리서 12장의 채찍이지 사랑하는 아들마다 받을 때 채찍을 친다. 그래서 우리가 채찍받을 때 시련받을 때 어렵지만 벌은 더 이상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컨뎀네이션 죄의 벌인 없다. 로마서 8장 1절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없다. 그러니 저희들이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벌받았구나 하는 벌이란 단어를 안 쓰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끝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벌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예, 죄가 사라진다. 왜? 그분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지 이 이름 자체가 무슨 매직이 있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 그분의 이름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이 뭐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한다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분이 맡은 직분이 뭡니까? 메사야. 그거는 그 자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직종이었어요. 그로 하셨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 말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동의어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하신 일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면 그분이 그 이름으로 하신 타이틀에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벌 받았으니 내 벌이 그분에게 가서 그분이 대신 받아서 저는 죄를 털어내놓았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벌 받을 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지르셨다. 그때 우리가 그러면 레이지해지고 건방스러워서 함부로 살지 않겠느냐. 방종하여, licentious, 방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했을 때 3번 답이 이겁니다.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어떻게 함부로 살겠느냐. 그렇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성경이 밝혀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죠.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합시다. 1절하고 2절하고 13절 3개를 읽어봅시다. 예,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하늘에 가서 쉬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가졌다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그 삶 자체가 몸과 함께 하나님께 영원히 어떻게 드려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지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소유한 거죠. 이 페이지입니다. 일문답에서 주신 우리의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를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누릴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즉 세 가지를 철저히 알므로써 그 유일한 위로를 계속 누릴 수가 있다. 나머지 문답들 주일 2번부터 주일 52번 즉 문제 2번부터 문제 129번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나눠서 설명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즉 나의 죄와 그의 다른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죄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즉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봉사의 삶이다. 3번 이 세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꾸준히 삶에서 익히 적용해야만 한다.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세 가지의 사실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지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 하델베르 캐리기즘이 이렇게 순서를 가지게 되었냐면은 그 두 분 저자가 로마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그래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이 세 가지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1장 1절에서 3장 20절이 죄와 그에 따른 비참함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 11장 36절까지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1절에서 16장 27절까지는 그럼 어떻게 감사함에 살아야 되는지가 로마서가 되어 있으니 이분들이 로마서의 토대를 가지고 이 캐리키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3페이지 4번 또한 이 세 가지 사실들을 주제로 다룬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또 열 가지 말씀, 소위 말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르치는데 도구로서 사용을 했으니까 결국은 이 교리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가는 것뿐이다. 그죠? 네. 그럼 잠깐만 사도신경에 성경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은 맞죠. 5세기에 완성이 된 예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이 누적이 된 것이 집약이 된 것이 5세기란 것이지 이것이 1세기에 없었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신약 성경 자체가 사도들이 적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도들이 적은 27권의 신약 책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지 사도신경 글자 하나가 성경이 없는데 왜 이걸 성경처럼 취급하냐 했을 때 잠깐만 27권의 신약 성경을 당신이 어떻게 요약할래 할 때 사도신경이 바로 그것을 요약한 거다.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혁교회는 5번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시에 설명을 제가 앞에 항상 붙입니다. 그 설명이 그게 교리 설명인데 그 교리가 이렇거든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지식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 즉 은혜의 약속,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피로 우리가 죄들이 깨끗하여서 성령과 물로서 씻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이 은혜 언약을 통해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일생토록 주님만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새로운 순종의 생활을 이 세례를 주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교회가 주는 디스플린도 우리는 기꺼이 받아야 한다. 이게 감사하는 봉사의 삶이다. 그렇게 해서 유아 세례나 성인 세례 때에도 제가 이 간단하게 요 교리를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부모들이나 당사자에게 타격을 받습니다. 이게 그 500년 동안에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왔던 개혁교회의 하신 일이죠. 자, 여러분 질문이나 할 이야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의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에게 아무도 그대로 두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힘이 없고 그러한 자리가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짐을 예수님에게 지신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더욱더 집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향한 그 믿음 덕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이 감사하고 즐거운 삶, 이제는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에 바치는 영육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